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여섯 개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앞부분에 있었던 사건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안식일인데 이제 회당에 들어가셨다가 그곳에 또 귀신 들린 사람 보시고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가버나움에서 벌어진 두 번째 사건이 나옵니다. 29절에 보시면 회당에서 나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마 앞에 있던 사건에 연달아서 기록된 사건인 것 같고요. 벌어졌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날짜도 마찬가지로 안식일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주님께서 이 회당에서 나오신 다음에 어디로 가셨냐면 그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과 안드레 형제의 집에 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제자 베드로의 집으로 주님께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시간은 안식일 그리고 장소는 제자 베드로의 집, 그래서 안식일 집에서 이제 벌어진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언제든지 제자를 부르시면 항상 일하러 가시고 또 제자를 가르치러 가시고 하셨지만 그보다 먼저 제자의 집으로 가시고 그의 가정을 보시는 그런 일들이 복음서에 보면 곳곳에 나옵니다. 여지껏 예수님이 제자를 만나셨던 장소들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부르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 회당에 가셨다가 지금 집으로 오신 거니까 결국 베드로 입장에서 놓고 보면 자기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지금 집으로 자기가 살고 있는 모든 곳들로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그러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베드로의 집으로 가셨을 때 집안의 상황이 어떠했느냐. 본문에 보면 뭐 간단하게 써 있습니다. 30절에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던 것 같아요. 뭐 거꾸로 이야기하면 얹혀 살았을 수도 있는데 여하튼 장모님이 지금 열병으로 누워있는 겁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오래 해왔는데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해보니까 저는 장모님을 모시고 산 적도 없고 장모님이 우리 집에 와서 하루라도 주무시고 가신 적도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또 장모님이 편찮으셔서 누워있는 걸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심정적으로 이게 어떤 모습일까 이게 잘 많이 동감되지는 않아요. 그래도 여튼 우리 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셔서 주무시거나 하는데 열병으로 막 누워계신다. 사실은 그런 경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이 이제 편찮으셔서 이제 누워 있는 거죠. 여러분 본문에서는 열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열병이 무슨 병인지 잘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의사한테 들어보니까 우리가 수만 가지 질병 가지고 고통을 당하지만 사실 일반인들이 고통 당하는 아픈 병들은 대여섯 가지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90% 이상은 대여섯 가지 병인 거예요. 제일 많이 아픈 병이 뭐겠습니까? 감기. 이게 그래서 몇 가지 종류의 질병만 있는데 이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 가지 종류의 질병들이 있었겠지만 그 병명들은 다 열병, 중풍병 막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열이 났다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열이 날 수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염증인데 염증이 있으면 이제 열이 나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염증이 있다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열이 나니까 열병이다 이렇게 썼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염증이 있거나 열이 나면 약 하나를 먹으면 그만이지만 예전에는 염증이 있으면 페니실린이나 이런 항생제가 없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200년 전만 해도 10살 되기 이전에 죽는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절반쯤 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열병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로 치면 굉장히 심각한 아주 중병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집에 누워 있었는데 이 장모는 안식일이었는데 회당에 갔다 왔을까요?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못 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만약 신앙심이 투철해가지고 회당에 갔어도 회당에서 안 받아줍니다. 아픈 사람, 전염병 있는 사람, 특별히 여자인데 회당에서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안식일이었지만 회당에 가지 못하고 그냥 방구석에 들어 누워서 아파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걸 그냥 다른 각도로 설명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안식일이지만 이 여자분은 안식이 없는 겁니다. 안식일 가정이지만 이 집안이 집구석이 평안하거나 화평하거나 근심 걱정이었거나 이게 아니라 아픈 사람이 누워 있으니까 염려가 되고 두려움이 있고 어떤 점에서는 좀 짜증이 나고 이런 그런 이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이게 앞에 있었던 귀신 들린 사람과 비슷한 상황이에요. 안식일이지만 안식이 없는, 회당이지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아니라 귀신이 들락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의 집에 가신 것을 조금 좀 신앙적으로 다시 표현하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곳은 껍데기는 베드로의 집이지만 사실은 병이 다스리고 있는, 질병이 판을 치고 있는, 그래서 안식일임에도 안식이 없는 그런 광야와 같은 곳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광야 같은 그런 가정 속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고 놓고 보면 참 베드로가 비참합니다. 물고기 잡을 때도 물고기를 못 잡아서 직장도 광야, 교회 가면 귀신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교회도 광야, 집에 가면 병자가 있어서 집도 광야. 베드로는 어디 가서 위로를 받고 살았을까요? 밖에 나가가지고서는 맥주 사가지고 맥주깨 뜯어먹고 그러고 있었으려나, 어떻게 위로를 도대체 받고 살았을까. 너무너무 다 힘들게 이제 살고 있었던 거죠. 이게 이제 예수님이 그 집에 찾아간 상황이에요. 자, 그럼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느냐. 본문을 보시면 문제 해결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30절 뒷부분에 보시면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님께 여짜온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쭙죠. 이것도 참 묘하게 되어 있어요. 아픈 사람은 당사자는 여자잖아요. 이 여자가 예수님께 주님, 주님은 제 병을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한 게 아닙니다. 혹은 제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거나 호소한 것도 아닙니다. 그 당사자는 가만히 있고 사람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나마 사람들도 믿음을 고백하거나 부탁한 게 아니고 그냥 상황을 여쭤본 거예요. 이러이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여자의 문제를 고쳐주셨어요. 주님께서 여자의 문제를 고쳐주신 상황이나 방식이 아주 중요하고 독특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찾아가셨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 때는 이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을 누군가가 찾아가서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심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것은 그거예요. 문제가 있는 사람 주님 앞으로 나아오라, 하나님 앞으로. 자기 갖고 있는 죄를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성전으로 나아오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거예요. 나아가게끔 그런 기회를 주었어요. 그렇지만 제사장이 병자를 찾아가거나 제사장이 죄인을 찾아가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이건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군가 죄를 지었다, 그럼 제사장이 그 죄인을 찾아가서 자, 제물을 준비하십시오, 이제 제가 제사를 드려드릴게요.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안 나오는 단어가 심방이에요. 심방하지 않아요.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 문제를 들고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 아마 이 베드로의 집안에 이런 열병 걸린 여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겠죠.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는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 이 문제를 접근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31절에 보시면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신,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신.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자를 고치실 때에 뭐 말씀으로 선포하실 수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를 하실 수 있어요. 아마 어쩌면 말씀으로 선포하시거나 기도해 주시거나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본문에서 중요하게 기록한 건 손을 잡아서 일으켜줬다는 겁니다. 이것도 구약과는 매우 다른 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시대 때는 불결한 사람과 접촉을 하면 그 접촉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불결하게 오염이 됐어요. 그래서 아픈 사람은 손대지 않습니다. 만약에 아픈 사람에게 손을 대면 내가 그날 회당을 못 가거나 나도 불결해지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가서 손을 잡아서 일으켜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이나 구약 방식과는 매우 다르게 행동하신 거죠. 제가 이 본문 읽으면서도 생각을 해봤어요. 뭐 여기서 보면 장모, 베드로의 장모니까 예수님은 제3자지만 제가 장모님이 편찮으셔서 손을 잡아드린 적이 있는가? 한 번도 없어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권사님들이 편찮으셔서 내가 손을 잡아준 적이 있는가? 집에 찾아가서 신방에서? 없어요. 만약에 박영복 권사님 편찮으시거나 우리 박찬복 권사님, 소영수 권사님 편찮으셔서 아, 저 집에 오늘 힘들어서 누워있습니다, 그럼 제가 찾아가서 손을 딱 잡으면 권사님들이 어떠실까? 기뻐하실까? 아니면은 목사님 왜 이러십니까? 이러려나?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오늘날에도 익숙하거나 당연한 장면이 아니에요. 고대 사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때는 더 안 당연했어요. 더군다나 아픈 여자는 불결하고 쳐서 만지지 않았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요구받지도 않았는데 주님께서 그 여자의 손을 다 잡아주신 거예요. 아마 이 여자는 평생 동안 이런 방식으로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을 거예요. 제가 뭐 상황을 알지는 못하지만 어쩌면 남편이나 아들이나 사위도 이렇게 안 해줬을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해주지 않는, 구약시대 때 이렇게 하지 않던 방식으로 이 아픈 여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귀한 은혜를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거예요. 결국 이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여지껏 생각하지 못했던,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방식으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로는 찾아오시고, 두 번째로는 손을 잡아주시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무엇보다도 회당으로 가라, 기도해라, 금식해라, 헌금해라, 아니면 네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님의 권세로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여자는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던 육체에서 건강한 육체를 회복이 되고, 또 질병이 판치고 있던 가정은 질병이 쫓겨져 나간 그런 평안한 가정으로 돌아오는,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누려진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시고, 또 누구도 해주지 않는 방식으로 손을 잡아주시고, 주님의 권세로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회복과 치유를, 화평함을 누리게 하시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이런 은혜를 사실은 다 이미 누리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과소평가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지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다른 그 누구도 내게 해주지 않던 그런 모습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회복됨을 누리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다 이미 받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종종 이 열병 걸린 장모처럼 또다시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날 때들도 있죠. 그럴 때마다 주님, 저에게 다시 한번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저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제 여린 손을 잡아주시고 또 제 아픈 가슴을 주님께서 쓸어내려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안아주시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소망들을 우리가 다 품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할 수 있다면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내 옆에 있는 이웃에게 이처럼 찾아가서 손을 잡아주고 위로하고 또 회복을 누리게끔 도와주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동안 찾아와 손을 잡아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주님의 권세가 임하고 화평함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저 죄악 가운데 심판받아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힘겨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직장으로, 또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로, 또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우리 손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평안을, 회복을 주신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이와 같은 은혜들이 여지껏 베푸신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더욱더 풍성히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만나건 늘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회복을 얻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먼저 은혜 받은 사람들이 되었으니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성도들 가운데 이처럼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고 주님을 대신하여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